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의 석유 수출 제재 방침을 밝히면서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퇴진을 압박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휴스턴에 있는 라이스 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 선박을 부패한 정권의 생명줄로 규정하고 마두로는 미국의 결심을 시험해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외교, 경제적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베네수엘라가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선박 34척에 대한 추가 제재도 부과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군대인 이란 혁명수비대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익명의 관계자 3명을 통해 미국 행정부가 오는 월요일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이란 핵협상을 파기한 지 1년이 되는 데 앞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복원과 함께 발표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강경 정책 전환을 지지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ILGC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예측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자국의 혁명수비대를 외국 테러단체로 규정하면 미군을 테러단체 목록에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헤시마톨라 팔리아펫의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위원장은 트위터에 혁명수비대가 미국의 테러단체 목록에 오르면 미군을 IS 다음으로 테러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연구용 원자로에 사용될 핵연료를 수입하려면 엄격한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노 총장은 사우디 정부가 IAEA의 핵사찰 프로그램과 안전조치에 동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참석차 뉴욕을 찾은 아마노 총장은 사우디 정부 측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우디 리야드에 들어설 30kW급 원자로를 설계한 아르헨티나 국영업체 인밥은 올해 말쯤 원자로 건설이 마무리되면 핵연료를 공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치러진 태국 총선에서 당선된 후보자 66명이 부정선거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들의 당선이 취소될 수 있다고 태국 선거당국이 밝혔습니다. 파코른 마타놉 태국 선관위 위원은 이들 66명 가운데 누구라도 당선이 취소되면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는 앞서 지난 4일 부정선거가 발생했다면서 투표소의 두 곳에 대한 재검표를 실시하고 여섯 곳에 대해서는 재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언론은 태국 선관위가 지역구 하원 의원 선거와 관련해 300건에 달하는 고소 내용 조사로 최종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태국 선관위가 2014년 발생한 쿠데타 이후 처음 치러진 총선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부정확한 선거 결과 발표 등으로 큰 비난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이 브렉시트 연기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EU라는 표기가 삭제된 여권을 발급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새 여권을 발부받고 이 방송과 인터뷰한 한 여성은 영국이 아직 EU의 잔류함에 따라 여권 디자인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이런 변화가 영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U 표기가 빠지고 영국이라고만 표기된 새 여권은 당초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기로 예정된 지난달 29일인 다음 날, 30일부터 발급됐습니다. 영국은 이와 함께 영국이 EU에 가입하기 이전 영국 여권과 비슷한 여권 감색을 새로 발급할 계획입니다. VOA 세계뉴스 안소영입니다. 오디오 생생 라디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여러분의 버킷 리스트에는 어떤 항목이 적혀 있나요? 이 버킷 리스트라는 건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을 적은 목록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소원 목록 같은 겁니다. 간암 4기 진단을 받은 한 미국인 남성이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거금을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미국인들의 시선을 잡았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리처드 비어라는 이름의 남성이 얼마 전에 5달러짜리 즉석 복권을 구입했습니다. 이 즉석 복권이라고 하면은 당첨 금액 여러 개가 무작위로 복권에 적혀 있고요. 동전으로 긁으면 숫자들이 보이는데요. 같은 금액이 한 복권에서 3개 정도 나오면 그 금액만큼 돈을 받게 해주는 복권입니다. 당시 비어 씨는 아내가 복권 한 장만 사달라고 부탁을 해서 구입을 했는데요. 복권을 사고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긁었더니 25만 달러 당첨금 숫자가 3번 나온 거죠. 종업원과 비어 씨는 믿을 수 없는 이 사실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당첨금은 세금을 제외하고도 18만 달러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이 비어 씨가 이 돈을 마지막 소원인 여행에 쓰겠다고 한 겁니다. 이 남성의 부인이 이탈리아계 여성인데요. 이 모국에 가본 적이 없었고 무척 가보고 싶어 했답니다. 그래서 비어 씨는 암을 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때, 즐길 수 있을 때 여행을 떠나기로 한 거죠. 이 기사에는 비어 씨가 복권을 들고 찍은 사진이 실렸는데요. 한눈에 봐도 아픈 기색이 역력한 모습이지만 활짝 웃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마지막이 아니길 바라지만 마지막 소원을 이루게 되는 이 부부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지미 드렌트가 부릅니다. I'll be seeing you 들어보시죠.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글로벌 대기 상태. 미국의 보스턴에 소재한 헬스 이펙트 재단이 3일 글로벌 대기 상태 2019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초미세먼지에 장기 노출돼 사망한 사람이 2017년 한 해 동안에만 전 세계에서 290만 명에 이른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2017년 전 세계 사망 인구의 5.2%를 차지한 것인데요. 중국에서 85만 2천 명, 인도에서 67만 3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초미세먼지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수의 52%를 차지합니다. 또한 전 세계 92% 인구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기준보다 질이 나쁜 대기 속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보고서는 초미세먼지 노출이 가장 심각한 곳은 남아시아 지역으로 중국보다 거의 두 배가 많으며 개발도상국 역시 선진국보다 4배에서 5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한편 대기오염으로 인해 오늘 태어난 아기의 수명이 평균 20개월 줄어들 수 있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남아시아에서 태어난 어린이의 경우 대기오염으로 인한 타지역 어린이보다 약 30개월이나 수명이 짧고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어린이의 경우 24개월이 짧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교통수단과 산업시설에 의한 대기오염 그리고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정 내 공기오염에 따른 것인데요. 동아시아 지역에서 태어난 어린이의 경우엔 수명이 타지역에 비해 23개월가량 짧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온라인 판매. 미국의 소매 판매에서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오프라인 판매를 넘어섰습니다. 2월 상무부 보고서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온라인 소매 판매가 많았던 것인데요. 바스포크 투자그룹이 2일 미 상무부가 전날 발표한 2월 소매 판매 보고서를 분석해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모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은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겁니다. 상무부 통계 보고서를 보면 지난 2월 미국 소매 판매에서 온라인 매출 부문이 차지한 비율이 11.813%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소매 판매 부문 11.807%를 근소한 차이로 제쳤습니다. 전체 소매 판매에서 2월에 59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온라인 쇼핑 부문은 네 번째로 큰데요. 1위는 자동차와 부품 매출이고 뒤이어 식품과 음료 판매점 매출, 또 레스토랑과 바 서비스 부문 순입니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베스포크 투자그룹의 공동 창업자는 온라인 매출 부문은 지난 20년 동안 서서히 시장 점유율을 높여오다 최근 몇 년간 크게 성장한 끝에 2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상무부 보고서를 보면 1990년대 후반 소매 판매 시장 점유율이 5%에 미치지 못했던 온라인 매출 부문이 2019년 들어 12%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이 공동 창업자는 전자상거래의 거대 기업인 아마존이 온라인 매출 증대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인터넷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독자의 선택입니다. 박형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가장 많이 본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네,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 선박과 환적 행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 제3국 선박을 대거 지목했는데요.
네.
예, 한국 깃발을 단 루니스호를 비롯한 여러 선박들이 목적지에 입항하지 않은 채 공해상에 머물다가 되돌아온 항적 기록이 포착됐다라는 이 함지아 기자의 보도 가장 많이 본 뉴스에 올랐습니다.
이들 선박들이 불법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북한 유조선들과 거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입니다.
지난달 21일 미 재무부가 북한 선박과 환적을 한 것으로 의심 되는 선박 18척의 이름 등을 공개했습니다. BOA가 이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죠. 이 마린 트래픽을 통해서 이 선박들이 지난 1년 동안 어디 어디를 다녔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적어도 7척의 선박에서 이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운항 기록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 깃발을 단 루니스호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의심스럽다는 건가요?
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요. 지난해 4월 11일에 이 한국 여천항을 출발한 루니스호의 경우는요. 다음 날 중국 상하이 앞바다에서 약 200km 떨어진 동중국해 공해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단 네.
멈췄다는 얘기겠죠.
네.
이후에 며칠 동안은 이 선박 자동 식별 장치, 흔히들 AIS라고 하는데
네.
이걸 통한 신호가 포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선박들이 어디에 있을 때는 자기들의 좌표를 알려주는 그 신호 장치가 있는데
그걸 켜놓는데
예, 그걸 꺼놨다라는 얘기죠.
네.
이 한도가는 그러다가 사흘 뒤에 15일에 같은 지점에서 이제 신호를 보냈고요. 그러니까 장치를 켠 게 되겠죠.
네.
그리고 18일과 26일 추가로 두 차례에 걸쳐서 같은 장소에서 위치 정보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니스호는 당초 싱가포르에 입항한다라고 이제 당국에 신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AIS 식별 장치 신호로만 봤을 때는 2주 동안 공해상 같은 자리에 머물렀던 겁니다. 싱가포르를 가지 않고요.
네.
그리고 같은 달 29일 한국 울산항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루니스호가 당초 신고했던 싱가포르는 가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텐데요.
예.
마른 트래픽 자료에는 이 기간에 루니스호가 싱가포르에 입항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네.
VOA는 마린 트래픽 자료의 오류 가능성을 대비해서 싱가포르 항만청에 이 루니스호가 입항한 지 한 기록이 있는지 좀 알아봐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네.
현재 이제 답변이 아직은 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한국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요. 루니스호는 당시 동중국해에 도착하기 전에 한국 여천항에서 석유를 실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목적지는 싱가포르로 신고를 했습니다.
네.
이후에도 루니스호는 동중국해 공해상에 며칠 동안 머문 뒤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루니스호가 공해상에 머무는 동안에 북한하고 석유를 거래했다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행적을 보면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은 있습니다.
네.
특히 루니스호가 머물다가 돌아간 이 동중국해 공해상 이 지역에 미국 당국이 북한과 선박 간 환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러 차례 지목했던 그 지점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네.
또 루니스호가 신고했던 실제 기항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점도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싱가포르에 가지 않았다라는 정황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루니스호가 이 석유 등 유류 제품을 싣고 이 동중국해에서 한동안 머물렀다 이런 대목들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네.
루니스호는 참고로 유류 제품을 실을 수 있는 6,500톤급 유조선이라고 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많이 본 뉴스 알아볼까요?
네. 최근 스페인에서 일어난 북한 대사관 침입 사건과 관련돼서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반북단체가 있었죠.
네.
자유조선이 관심을 모았는데요.
네.
이런 반북단체들에 대한 탈북자들의 생각을 취재한 김영건 기자의 기사 많이 본 뉴스에 올랐습니다.
네.
왜 북한 같은 최악의 독재 국가에 대항하는 반체제 인사나 단체들은 없는 것일까? 북한 인권 관련 국제 행사에서 자주 제기되어 온 질문입니다.
미국 남부에 사는 한 탈북자는 자유조선의 활동은 2차 세계대전 시절에 한국인들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응해서 싸웠던 상해 임시정부와 같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3대 독재 세습과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에 대응해 말만 앞세우지 않고 직접 투쟁을 하는 것은 독립운동과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전 씨는 자유국가에서 테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스페인 법원이 자유조선의 일부 관계자들에게 체포영장까지 발부한 것은 이해를 하지만 왜 자유국가만 독재 테러 국가에 대해서 관대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단체 행동을 지지한다는 의견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한국에 망명한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도요. 지난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자유조선의 활동을 선각자에 비유를 했습니다. 과거 일본 식민지 지배한거했던 안중근과 윤봉길 의사들의 의결을 당시 일본과 국제 여론은 테러 행위로 규정을 했지만 지금은 한반도에서 자랑스러운 독립투쟁의 역사로 기록되고 있지 않느냐. 네. 그것처럼 자유조선의 활동도 훗날에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그런데 또 이 자유조선의 활동을 다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조선의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한 탈북민은요. 북한 정부의 압제에 대응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강경 노선은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합법적이고 국제사회를 규합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더 지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했습니다.
네.
이 탈북민은 그러나 북한 인권운동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은 노선이 다른 자유조선을 비판하고 우려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북한 인권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비판할 자격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남겼다고 합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어떤 내용인가요?
네, 11일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엽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을 취재한 안소영 기자의 보도 많이 본 뉴스에 올랐습니다.
네.
To have President Trump approve and agree with so that
갈루치전 특사는
미 전직 관리들은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음에도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완화에 동의해 주기를 바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을 잇는 브로커 역할에 성공하기 위해 적극적이었지만 미북 대화는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북한이 미국, 한국과 각각 갖는 대조적인 관계는 더욱 분명해졌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차이는 미한 동맹을 점점 더 압박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냈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협상을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진전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 문제를 놓고 두 정상이 뭐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라는 전망이네요.
네, 맞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제재 문제로 조금 불만족스럽게 회담장을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측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일절 공감을 하지 않고 한국 내에서 문 대통령에게 가해지는 이 남북관계 개선 압박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번 정상회담이 매우 험난하고 불만족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네. 뭐 또 그런가 하면은 제재 완화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합의를 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예.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은요. 북한이 신고와 검증의 진정과 관련해서 뭔가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일부 제재를 완화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관측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이 동맹으로서 어떤 제재를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통분모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네.
특히 미국은 남북관계 개선 명목의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남북 경협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재 예외 면제를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한국의 조언을 청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대형 제재들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지지를 얻고 있는 만큼 제재 완화는 제한된 부분만에만 국한될 것이고 또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제재 완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한 두 정상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을 조율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핵 협상을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난관에 도착할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역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은 미한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뭐 이달에는 한반도와 관련해서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있죠.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당장에는 이제 미한 정상회담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북한에서 일어나는 여러 정치 일정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11일에 그러니까 미한 정상회담이 열리는 같은 날이죠.
네.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구 민주주의의 의회격이 되는 그런 네. 모임인데요. 그에 앞서서 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수집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그 행사들을 기점으로 김정은 2기 체제가 출범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15일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 있습니다. 이 무렵에는 미북 협상에 관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 표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또 4월 27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2018년에 판문점 선언을 내놓은 지 딱 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미한 정상회담 결과가 김정은 위원장이 밝힐 그 입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북한에서도 미한 정상회담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텐데요.
네.
왜냐하면 이 결과가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 여부에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 드러난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를 조율해서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안을 중재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대화를 지속할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네.
문 대통령의 타협안이 통할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타협안에 대해서 알려진 게 있습니까?
아직 뭐 큰 그림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네.
세부적인 조율은 지난 1일에 워싱턴에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 그리고 찰스 쿠퍼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회동을 했거든요.
네.
여기에서 아마 어느 정도 조율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네.
뭐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남북 간의 접촉 가능성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4일 국회에 출석해서 그 국가안보실 2차장이 대북 특사를 암시했는데 청와대 입장은 어떤가라고 의원들의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 즉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물론 뭐 파견 시기, 뭐 어떤 인사를 보낼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1일 워싱턴에서 기자들이 대북 특사 파견을 물으니까
네.
동맹국인 미국과도 먼저 조율해서 북한을 만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이제 밝히기는 했거든요.
네.
미국과의 협상 재개에 관한 김 위원장의 입장을 파악한다면 미한 정상회담의 논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서 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도 점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뭐 시간상 봤을 때 뭐 현실적인 그런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남북한이 판문점 선언을 채택한 지 오늘은 27일이 1주년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11일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이 시점을 전후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도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또 동시에 김 위원장의 이달 중 러시아 방문설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것도 지금 뭐 미한 정상회담과 연계돼서 그 결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네 번째 기사 살펴보도록 하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추가 제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함지아 기자의 보도 역시 많이 본 뉴스에 올랐습니다.
He's somebody that I get along with very well. We understand each other.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플로리다 마라라고
지난 29일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 대통령의 개인 별장이 있는 곳이죠.
네.
여기에서 최근 대북 제재 철회 결정을 내린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앞서 백악관의 세라 샌더스 대변인이 이야기했던 것과 뭐 같은 그런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네.
김 위원장은 내가 아주 잘 지내는 사람이며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나는 그저 추가 제재가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제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다만 이런 사실이 앞으로도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네.
그러나 추가 제재가 현 시점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점을 또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가 좋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오랜 기간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가 지난 지난 21일이었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선박회사 두 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추가 제재에 대한 철회 지시를 밝혀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많이 본 뉴스 알아보도록 하죠.
네. 중국이 일본 주재의 중국 대사를 교체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NHK 방송이 3일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중국 정부가 쿵시우 안유 외교부 부부장을 주일 중국 대사로 임명하겠다는 뜻을 일본 측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네.
쿵시우 안유 부부장은요,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로 그동안 북한 문제를 많이 다뤘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일 중국 대사로 최장수 기록을 세운 청유화 대사가 일본을 떠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참고로 청유화 대사는 2010년 2월에 취임을 해서 무려 9년 넘게 주일 중국 대사로 최장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런데 이제 쿵슈 안유 외교부 부부장이 이 자리를 넘겨받는다고 합니다.
네, 자 일본 대사로 내정된 쿵슈 안유 어떤 네. 사람인가요?
흥미로운 점은요, 중국 내 소수민족 중 하나죠. 조선족 출신입니다. 조선족 가운데는 중국 내 최고위직에 오른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네.
상하이 외국어 대학교에서 일본어를 전공했고 또 중국 외교부에 들어간 뒤 약 15년간 일본에서 근무한 흔히 말하는 일본통이라고 합니다.
네.
2011년 부터 6년 동안 주일 공사를 지낸 경험도 있어서 일본의 대표적인 지일파 외교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앞서 쿵슈 안유 부부장이 조선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를 뭐 공개적으로 공식석상에 사용한 적은 없지만 유창하게 구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흥미로운 점은 또 한국이나 북한에 근무한 경력은 또 없다고 합니다.
네.
다만 2017년부터 북핵 6자회담 등 중국 측 대표로 활동하면서 한반도 정세, 북한 핵 문제에 정통하고요. 또 현재는 중국 외교부에서 아시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오늘 주요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과 관련된 불법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 선박들의 움직임 살펴봤고요. 또 최근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침입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이 반북단체 자유조선에 대한 탈북자들의 생각 전해드렸습니다. 또 11일 미한 정상회담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 대북 제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지금까지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The O Hellos가 부릅니다. Hello, My Old Heart 들어보시죠.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 고아들이 동유럽 폴란드로 보내진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미국에서 상영회를 가졌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서로 헤어져도 울지 말자 가시기.
평안북도가 고향인 22살 처녀 이송 씨가 춤을 추며 부르는 노래는 폴란드 남서부의 작은 마을 푸아코비체의 기찻길을 따라 흘러갑니다. 70여 년 전 이 길을 따라 폴란드에 도착한 1,500명의 북한 고아들을 맞이한 사람들은 독일 나치 정권에서 홀로코스트의 처참한 비극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추상미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1951년 김일성에 의해 폴란드로 보내지고 천리마 운동의 인력 동원을 목적으로 1959년 북한으로 돌아간 전쟁 고아들과 폴란드의 양육원 선생님들과의 특별한 인연을 다뤘습니다. 한국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던 추상미 감독에게 당시 상황이 영향을 끼쳤던 과정은 이렇습니다.
나는 아이가 너무나 예뻤다. 애착으로 인한 불안 때문이었을까? 나는 매일 밤 아이가 죽는 악몽을 꿨다.
그러면서 동시에 산후 우울증이 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되었다. 북한 꽃제비. 피골이 상접해서는 토끼풀을 따러 산천을 헤매는 장면이었다.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계속 주룩주룩주룩 났어요.
지인이 일하는 출판사에 들렀다가 접한 북한 전쟁고아에 관한 실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과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추 감독은 폴란드 라디오 브로츠와프 지국 언론인 욜란타 크리소바타에 의해 처음 세상에 알려진 2007년작 다큐멘터리 영화 김귀덕 그리고 북한 고아와 관련한 논문을 쓴 폴란드 브로츠와프 대학 이혜선 교수를 통해 당시 일들을 상세히 알게 됩니다. 추 감독 자신, 꽃제비 소녀, 폴란드 교사들 그리고 북한의 전쟁 고아들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시작된 여정이 전쟁 역사의 희생자들을 통해 역사를 재조명할 기회를 갖게 했습니다. 추 감독이 폴란드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90세 나이가 되어서도 아이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는 폴란드 선생님들에 대한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70년도 지난 일이고 근데 그 아이들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막 흘리는 게 저는 이게 무슨 감정이었을까? 이 교사들과 아이들 사이에 어떤 유대관계가 있었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추 감독은 결국 이들의 이야기를 담게 될 영화 그루터기 제작을 결정하고 1년이 넘게 시나리오를 썼는데요. 다큐멘터리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영화 그루터기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찾고 증인들을 만나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추 감독은 영화 그루터기에 출연할 배우들을 찾기 위한 오디션을 열었고 그 장면도 폴란드로 간 아이들 영화에 담겼습니다.
준섭이 말이디 내래 아까 낮에 운동장에서 놓치자고 보았지비.
자강도 출생인 20대 여성 장유정 씨, 19세 탈북자 한은혜 그리고 온유 또 다른 탈북 청년들
옥순이역에 지원한 송이를 만났다.
송이와의 인연도 오디션을 통해 맺게 됐는데요. 추 감독은 송이에게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이번에 폴란드에 리서치를 가거든. 네. 이제 영화의 그 폴란드 교사들 생존 교사 만나고 원작자도 만나고 그 실제 장소에 가서 사진도 찍고 헌팅하려고 가는데 나랑 같이 가자 폴란드.
남북한 출신의 세대가 다른 두 여성은 북한 고아들과 폴란드 선생님들 간의 8년간의 여정을 그대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선생님들의 북한 고아들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장면을 통해 이들에게 당시 일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령의 폴란드 선생님을 만나고 당시 고아들이 생활했던 양육원 등을 돌아보며 추 감독과 송이는 매우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누나는 여기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
무엇보다 두 사람은 자신의 상처뿐 아니라 역사 속에 잊혀진 북한 고아와 폴란드 선생님 등 모두의 상처를 마주하고 치유도 경험하게 됩니다. 탈북민 송이의 치유 과정과 남한과 북한 여성의 관계 변화를 담고 있는 것도 영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던 송이가 폴란드 선생님의 눈물을 보며 함께 울었고 시간이 흐르며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은 감독과 배우로서가 아닌 남한과 북한 사람 간의 작은 통일이라고 추 감독은 말합니다. 폴란드 선생님들의 고아들에 대한 진정 어린 사랑에 대한 배경도 소개합니다.
그 북한 고아들이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그 아이들은 까만 머리 까만 눈에 난생 처음 보는 동양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나먼 타국의 아이가 아니라 내 유년 시절의 일부 같았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겪었던 그 유년 시절이 한국 전쟁 고아보다 더 참혹했더라고요. 홀로코스트가 있고 그래서 진짜 시체 무더기를 밟고 학교에 가야 되는 그런 현실을 겪으셨고 그분들 중에는 부모가 포탄의 눈앞에서 죽는 걸 본 분들도 계시고 막 그 전쟁 고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상처가 매개가 돼서 아이들을 그러니까 자신의 일부로 보고 이제 아이들을 품었던 이야기인데 근데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아 이분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선행을 베푼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자신의 그 참혹했던 유년 시절을 아이들을 보살피고 사랑하면서 자신의 유년 시절을 회복하고 구원한 그런 경험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의 정을 베풀 수 있었고 6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이들을
영화는 폴란드 선생님과 북한 고아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감독의 심경도 보여줍니다. 1994년 로리타라는 연극으로 연기자가 된 추상미 씨는 연극과 뮤지컬 그리고 TV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했습니다.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지난해 한국에서 개봉됐고 한국의 주요 언론들이 소개하며 주목을 끌었습니다. 추 감독에 따르면 폴란드로 간 북한 고아들 이야기가 한국 사회에 처음 알려진 건 2013년 한국을 방문한 당시 브로니스와프 코모로프스키 폴란드 대통령의 증언을 통해서였습니다. 잊혀진 이야기,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들고 추상미 감독은 미국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추 감독은 핵과 인권 유린으로 점철되는 북한에 대한 획일화된 시각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인권의 본질은 사랑이며 본질로 돌아가는데 영화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역사를 재조명할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현재 북한이 경처한 현실과 고통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상처가.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 인식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디서 툭 떨어져서 저런 엽기적인 정권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그 근원이 어딘가를 봤을 때 이게 미국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체제와 영토만이 아니라 영혼을 갈랐고 상처를 만들었으며 탈북민들이 그 상처를 대표한다고 말하는 추 감독은 탈북민들과 북한 주민에게도 메시지를 전합니다. 탈북민들에게는 통일로 남한과 북한의 다리 역할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폴란드 선생님의 눈물 어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유제프 원장님이 본인이 가르쳤던 북한 전쟁 고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시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어떤 그분의 그 요구가 그 아이들을 만나면 내가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라는 말씀을 저한테 남기셨어요. 근데 이것은 저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어떤 메시지였죠. 통일이 되어야만 하는 개인적인 소망이 생겼어요. 그런 갈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이분의 메시지를 전해야겠다. 저분들을 만나서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야겠다.
그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밌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대포를 쏘기 위해 스포실베니아 코트하우스로 부대를 이동시켰습니다.
잠시 남부군의 방어선이 위태로웠지만 로버트 리 장군은 다시 한번 북부군의 전진을 막아냈습니다.
지금은 잠시 물러나는 것일 뿐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 로버트 리 장군 방어선에 끝으로 이동하라.
1864년 가을로 접어들자 전쟁은 북부의 승리 쪽으로 더욱 기울어갔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7부 미국의 남북전쟁.
북부군의 주공격 목표는 남부의 수도인 버지니아주의 리치몬드였습니다. 리치몬드의 서쪽은 윌리엄 셔먼 장군이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두 가지다. 하나는 남부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산업도시 가운데 하나인 조지아의 애틀랜타시를 점령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 존스턴 장군이 지휘하는 남부군을 격파하는 것이다. 우리 군은 존스턴 군보다 강하다. 하지만 지금은 남부군이 방어에 좋은 진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급하게 공격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윌리엄 셔먼 장군은 정면 공격을 피했습니다. 정면 공격 대신 남부군 주위로 밀고 들어가 남부군이 퇴각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의 전투가 몇 번이고 되풀이됐습니다.
남부의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은 조 존스턴 장군이 싸움을 겁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스 대통령은 존스턴 장군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조 존스턴 장군의 뒤를 이어 새로 부임한 장군은 부임한 지 이틀 만에 북부군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은 사전에 충분한 작전 계획 없이 진행됐고요. 허위 정보에 토대를 둔 공격이었기에 남부군에게는 끔찍한 재앙이 됐습니다.
11일 동안 계속된 이 전투에서 조지아 지역 남부군의 3분의 1이 무너졌습니다. 나머지 부대들도 힘을 잃어서 애틀란타시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남부군은 애틀란타시를 북부군에게 넘겨줬습니다.
윌리엄 셔먼 장군은 애틀란타를 점령한 다음 북조지아에 있는 남부군과 소규모 전투를 벌였습니다. 윌리엄 셔먼 장군은 대서양 연안 도시 사바나로 진격을 결정했습니다.
사바나로 진격하기 전에 애틀랜타시를 모조리 불태워버려야 한다. 애틀랜타 땅 위에 있는 거라면 풀 한 포기, 건물 하나 남기지 말고 모조리 태워버려라.
윌리엄 셔먼 장군은 아틀란타에서 350km 떨어진 조지아의 사바나에서도 이 같은 방법을 쓸 계획이었습니다. 셔먼의 바다로의 행진이라고 불리는 이 작전은 폭이 100km 이상에 이르는 파괴적인 길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조지아 주민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고 싶다. 남부 주민들은 고통 속에 신음하는 조지아를 보면서 제퍼슨 데이비슨의 정부는 결코 자신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북부군은 남부 지역의 농장과 촌락을 지날 때마다 멈춰서 집을 뒤지고 식량과 옷을 탈취했습니다. 병사들은 말과 소, 농장의 다른 가축들을 가져왔고요. 가져올 수 없는 것들은 모조리 파괴했습니다.
집과 농장에는 불을 질러라. 상점과 공장들도 모두 파괴하고 다리는 부수고 철도레일도 모두 걷어내버려라.
윌리엄 셔먼 장군이 이끄는 북부군은 조지아에 이르는 길 주변의 농장과 집들의 불을 질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북부군은 그다지 저항을 받지 않았습니다. 남부군 기병대 소규모 부대가 북부군 가장자리를 공격했지만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1864년 12월 22일 윌리엄 셔먼 장군의 부대는 사바나에 도착했습니다. 셔먼 장군은 에브라햄 링컨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 윌리엄 셔먼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조지아의 사바나시를 대통령께 드리겠습니다.
군대가 지나가는 곳마다 불을 지르고 파괴하는 윌리엄 셔먼 장군의 바다로의 행진 작전은 남부인들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파괴적인 작전은 북부에게는 큰 성과를 안겨주었습니다.
윌리엄 셔먼 장군의 부대는 사바나에서 한 달 정도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런 다음 1865년 2월 1일 남부의 수도인 버지니아의 리치몬드 외곽에서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과 합류하기 위해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를 지나 버지니아로 이동할 때도 닥치는 대로 파괴하는 작전은 계속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남부연합 중에서도 가장 먼저 반기를 들고 연방을 탈퇴해서 국가의 분열을 가져온 곳입니다. 무엇보다 섬터 요새에서 먼저 발포가 시작돼 전쟁의 불씨를 당겼다는 것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저는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겁니다.
북부군 병사들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를 지나가는 동안 최대한 많은 토지를 파괴했습니다. 남부군은 북부군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리치몬드 북서쪽에 있는 쇠난도강 계곡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북전쟁 초기에 남부군은 이 계곡으로 이동해서 북부군을 공격했는데 메릴랜드와 펜실베이니아로 침입해서 워싱턴을 위협했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남부군이 쇠난도 계곡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부대를 이 계곡으로 파견했고요. 남부군이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건 모두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북부군은 농가에 불을 지르고 농작물을 파괴했습니다. 가축들을 탈취하거나 도살했고 사람이나 가축이 먹을 만한 건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고 돼지는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필립 쉐리단 장군을 쉐난도 계곡으로 파견했습니다. 1864년 가을, 쉐리단 장군의 군대는 이 계곡에서 전투를 벌였고 소규모의 취약한 남부군을 상대로 연전 연승을 거두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 칼라 보노프의 The Water is Wide 준비했고요.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영화 동네와 사랑의 추억 연가가 방송됩니다.